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근데 뭐 편지죠. 선교 여행 가가지고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뜻입니다. 당시에는 편지 하나를 한 교회만 딱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보내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벗겨 가지고 그 다음 교회를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회람 편지처럼 됐어요. 그 갈라디아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으시고 또 공부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로마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도 좋아하는데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들 생각해요. 로마서는 길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갈라디아서는 짧고 핵심되는 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논쟁적인 글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그랬습니다. 왜 이 제목을 붙였냐면은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뭐 이단이라고 불러야 할는지 혹은 뭐 믿긴 믿지만은 잘못된 교리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봐야 할 건지 뭐 조금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 구원이다. 이런 말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었는지 앞으로 설교 본론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6회에 걸쳐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기독론을 강의했었죠. 물론 히브리서 전체를 다룬 건 아니지만 그 앞부분에 나온 그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인데 소원의 그 히브리서 소원에 나오는 기독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계시라는 것을 지적했었고 또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었죠. 예수님이 만일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시냐 이거죠.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지막 말씀이시고 만물의 상속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창조의 대행자시라면은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말을 바꾼다면 예수님이 다냐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열쇠예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헐뜯고 바울의 이 가르침을 비난했어요. 예수님만 믿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거기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좋은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엑스트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엑스트라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 엑스트라를 붙이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제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플러스 율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동기와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독론이 끝난 다음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독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지막 계시자시고 창조의 대행자시고 만유를 상속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면 다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이해를 위해서 제가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뭐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가서 이제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라 이거죠. 누가 옳은가? 예수가 다냐? 아니면 예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이제 사도행전 15장 같은 장에 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놀랍게도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 많았거든요.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거든요. 그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태인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과 이 할례당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유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그래서 바울과 할례당 사이의 논쟁의 초점은 뭐냐 그러면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만 믿고 되는 일이냐 아니면 할례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율법의 행위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제 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기독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 또 우리나라 교회들 뭐 이런 데 좀 넓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마 예수님 플러스 nothing 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삶 속에서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서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 경영적인 면, 설교 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실제적인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보면은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이 따라와요. 거기 붙어 나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할례당들은 예수님 플러스 할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할례 받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안 하겠죠. 뭐 할례 자체를 우리가 그런 걸 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다, 표시였다, 증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같은 새 언약에 포함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뭐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금방 숨이 꼭깍 넘어갔어요. 세례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빨리 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숨이 넘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못 봤습니까? 이제 뭘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 논센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수천 명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오순절 사건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제사장들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물론 믿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봤어요. 당시에는 이 교회라는 게 있는 건물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관습대로 안식일 되면 다 성전에 갔고 보통 때도 거기 가면 행각 같은 거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늘도 지고 거기 사람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예배도 보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많은 크리스천들이 몰려드니까 예루살렘에는 상당수의 인구가 크리스천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박해가 일어났는데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로 약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선교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냥 생각지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만 믿은 거예요. 유태인들의 메시아예요. 유태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인식되냐면 유대교처럼 이방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종교다.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유태인들을 위한 종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대에. 근데 그 사람이 가이사랴라는 데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선교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받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할례파 크리스천들이 베드로를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첫째 이게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집에 들어간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유태인들이 들어간 것도 처음이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것도 처음이에요. 이런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생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인 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왜 먹는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가 묻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하다고 부정한 범죄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들 레위기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그런 음식을 절대 입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돼지고기 큰일 나죠. 예. 절대 베이컨 그런 거 절대 안 먹죠. 소시지 입에 안 되죠. 그런데 이방인 집에서는 이방인들 그런 걸 얼마든지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런 부정한 음식까지 먹었단 말이냐. 유태인하고 유태인이 이방인과 그런 교제를 했다는 식탁 교제를 했다 이 말이죠. 말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자신이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환상으로 큰 보자기를 봤다. 근데 보자기 같은 그런 용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각종 생물들이 있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보니까 다들 부정한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이것은 그래서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다는데 깨끗하지 않다고 정한 그런 음식들로 가득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못 먹게 했거든 율법에서.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걸 먹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항변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인데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먹고서 내가 부정을 타고 그거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씩 거절해 세 번씩.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자기 용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났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바깥에서 누가 와서 기다려 자기를 찾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부장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로를 만났고 고넬로의 모든 집안들과 친구들이 다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이제 그 파워포인트 혹시 있으십니까? 11장 19절부터 사도행전 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건은 오순절 이후 10년이 지난 때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사에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큰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르시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상을 깨고 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 스데반이 박해를 받아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잡아가고 막 죽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다 죽어야 하겠어요? 아니죠. 나가야 했어요. 나가야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크리스천들이 퍼지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여러 각지로 자기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서 떠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상대로 해서 선교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일이 발전됐습니까? 아까 보니 여기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안디옥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에게도 거기서 세 번째 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 이런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헬라인들에게 선교를 했느냐 그러면 무슨 선교위원회가 있어서 요즘 세상처럼 그 사람들을 파송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순전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훨씬 더 원색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당시로서는 아주 큰 용기죠. 이것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없고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어요. 이들에 대해서. 다만 어떻게 나옵니까? 구브로와 구린의 몇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들의 이름이 뭔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인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고넬료 사건에서 보듯이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참 존경스럽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걸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 그 지역인데, 거기 그 몇 사람이 무슨 뭐 선교학을 연구하고, 뭐 선교학 무슨 학위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요즘처럼 그런 고급 학위들 당시에 있지도 않았어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들 자신에게는 없었죠.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또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의 소명이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뭐 우리의 그 뭐 얄팍한 선교 지식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뭐 계략이라든지 그런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이기보다는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몇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 복음은 세계 종교로 발전하지 아니하고 지역 종교로서 유태인이라는 민족적인 종교의 한 분파로서 머물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상 바울보다도 먼저 복음을 해외에 전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나중에 안디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교인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한테 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안디옥에 가서 그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파송을 받고서 바나바와 바울이 정식으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선교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파송을 받아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몇 사람들의 이름을 숨기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공적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공을 내세우려고 하고 다투어서 크게 되고 더 잘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감추어진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감출 줄 알고 좀 겸손하고 하나님의 크신 주의 손을 더 의존하면서 산다면 우리 교회 성경이 이런 것이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요? 뭐 드러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절대 다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한 극소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교회사에서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상 그 수가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예요. 극소수에 의해서 큰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소수를 통해서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시고 또 큰 일을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파묻어두는 사람 많아요. 역사 속에 감추어둔 글들도 많고 근데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죠. 우리는 내가 사는 동안에 빛을 보든 빛을 보지 않든 그거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내가 뭐 영광을 좀 받고, 뭐 돈 좀 더 받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생활에 좀 여유있게 살고, 그렇게 본들 그게 뭐 얼마나 갈 거냐고. 그거보다는 그런 거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훨씬 더 큰 이상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드러낼 때 드러내세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하시진 않죠. 바울 같은 사람 요즘을 치면 이름으로는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바울 이름 유명한 거 그는 박해를 받는 핑계밖에 안 돼. 바울이라는 사람 잡아주기라고 찾아낸 사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땐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고 다 우리의 뭐 자 그야말로 멘토고 다 그렇지만 당시에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된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한 방식으로 갱신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는 것을 세상에 나중에 알려지고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날이 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거기서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갔고 그때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소화했었고 그 영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언젠가 누군가는 디딤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그 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간 다음에 거기서 또 농사 짓고 텃밭 이루고 하면서 거기서 또 집을 이루면서 살면 하겠죠. 그런 것을 도와주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 그래서 누구는 징검다리가 돼야 되고 누구는 가서 밭을 일궈야 되고 우리의 직분과 소명이 다 다른 것이죠. 우리 교회의 소명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크게 되고 다 뭐 숫자에 뭐 해놓자고 하는 그런 때 오히려 반대로 사는 것, 거꾸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보니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날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에는 유대인 인구도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들의 생활 습성이 영 눈에 거슬린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돼지고기도 먹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이 무슨 소세지에다가 베이컨에다가 이런 거를 즐겨 먹더라는 거죠. 자기들은 음식교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언약 백성의 표지로서 할례를 반드시 받는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너무 쉽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예수가 유태인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 철두철미하게 유태인이었다. 그렇다면은 유태인 메시아를 믿으면은 당연히 유태인의 관습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 더 근본적인 신학적인 이유가 그 배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다 뭐 새 언약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고 또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신앙생활 혹은 교회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옛 언약의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예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맹세로서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로 된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냥 언약과 약속은 틀린 거예요. 약속은 그냥 그것이 취소될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바뀔 수 없어요. 맹세로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일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하나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계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보면 또 어떤 말씀도 나오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그 율법을 듣고 구원의 도리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섬기며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어요. 들어보실까요? 임금의 치시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치시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라.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라. 만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 여호와의 전은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 무슨 산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 산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몰려온다. 그 왕을 섬기고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려면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 주장의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예언들은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뭐 시온으로 온다든지 예루살렘 온다든지 한 왕이 나타난다든지 그 왕에게 다 복종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민족적인 차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주 뛰어나고 높아지고 영광이 특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높이는 일로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 교정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모세 율법에 충실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 까닭은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고 난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집합체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따라서 언약 백성의 울타리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이런 교사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갖가지 유대교에 속하는 그런 전통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 말이 점점 발전하고 극단화돼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 별로 다른 거 있어요?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 위에 것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걸 좌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밝히고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구주로서 하나님의 보낸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만유의 상속자로서 창조의 대행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이슈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들어오는데 예수 플러스 할례냐 아니면 예수 플러스 나승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슈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뭐 주의를 엄수해야 되고 십일조를 해야 되고 뭐 빚을 내서라도 건축헌금 해야 되고 무슨 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뭐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고 특별히 직분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직분 받을 때 부담스럽죠. 그런 것을 약속을 시키니까. 그래야 온전한 구원입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만든 규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 반응이 뭐냐면 아니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 교회가 그게 교회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1조라는 그런 명목의 헌금도 하지 않는 세계일교회는 교회가 더욱 아니겠네요. 교회라는 것이 새벽 기도를 하고 안 하고 11조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에 좌지우지 돼서 교회가 정리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사람이 만든 룰과 잣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 옳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것을 새 언약에 그냥 무조건 대입시키고 그것을 그냥 강행해서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아니죠. 그것이 신약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다 행하지 않으면 그 못 받는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유교 사상이라든지 유교의 가치관이라든지 재례종교의 습성에 근간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런 것이 없으면 뭐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갈라디아서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예수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뭐가 또 따라 붙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라면 할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면 그 위에 것들은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으면 예?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서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야죠. 의롭다는 선언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인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속한 것들을 옛 언약에 속한 것들을 갖다 대고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죠. 저희들이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갱신된 교회입니다. 근데 무엇이 갱신된 교회예요? 뭘 하는 것이 갱신된 교회입니까? 예수님 위에 붙이는 것이 없는 것이 갱신된 교회예요. 율법을 복음에다 갖다 붙이거나 교회 운영하면서 세속적인 경영 방식을 끌어들이거나 세속적 어떤 사이콜로지 같은 그런 것을 사용한다거나 의식을 내걸거나 인간적인 교회 전통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갱신된 교회예요. 목사라는 이 타이틀 위에 걸어둔 권위로 그냥 밀어붙이거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원의 시를 왜곡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갱신된 교회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그 이단을 막기 위해서 할례의 무익성을 역설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 예수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을 진술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거짓된 복음이 교회에 오랫동안 들어와서 교회와 교인들을 좀먹어 왔어요. 앞으로 갈라디아 강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신약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신된 교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비록 우리가 감춰져 있고 알려져 있지 않고 소수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의 복음에 비추어서 서로 주파수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